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4년 10월 5일 토요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요한계시록과 구약 욥기입니다.
10장. 그때에 나는 또 다른 권능 있는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천사는 구름 옷을 입고 있었고 머리에는 무지개가 둘려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해와 같았으며 다리는 불기둥 같았습니다. 그는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었는데 그 두루마리는 열린 채로 그의 손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오른발로는 바다를 왼발로는 땅을 딛고 서 있었습니다. 그가 사자의 울부짖음 같은 소리로 크게 부르짖었습니다. 그가 부르짖자 일곱 천둥의 목소리가 말하였습니다. 일곱 천둥이 말할 때에 내가 받아 적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어떤 목소리가 일곱 천둥이 말하는 것을 비밀로 하여 두어라. 그것들을 적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본 천사 곧 바다와 땅을 짚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해 오른손을 들었습니다. 천사는 하늘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 바다와 바다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그분의 권능을 힘입어 이렇게 맹세하였습니다. 더는 지체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 예언자들에게 선포하신 대로 하나님의 감추어진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때 내가 하늘에서 들려오는 것을 들었던 그 목소리가 다시 내게 말하였습니다. 너는 가서 바다와 땅을 짚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열린 채 들려있는 두루마리를 받아라. 그래서 나는 그 천사에게 가서 작은 두루마리를 내게 달라고 하였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였습니다. 이것을 받아서 먹어라. 그것이 내 입에서는 꿀처럼 달 것이다. 그러나 내 뱃속을 쓰리게 할 것이다. 나는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 먹었습니다. 두루마리는 입에서는 꿀처럼 달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먹고 나니 뱃속이 쓰렸습니다. 그때에 내가 너는 여러 백성과 민족과 언어와 왕에 관하여 다시 예언하여야 한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욥기 제41장. 네가 낚시로 리외아단을 낚을 수 있으며 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느냐? 그 코를 줄로 꿰 수 있으며 갈고리로 그 턱을 꿰 수 있느냐? 그것이 내게 살려달라고 예언할 것 같으냐? 그것이 내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빌 것 같으냐? 그것이 너와 언약을 맺기라도 하여 영원히 네 종이 되겠다고 약속이라도 할 것 같으냐? 네가 그것을 새처럼 길들여서 데리고 놀 수 있겠으며 또 그것을 끈으로 메어서 요정들을 놀이기로 삼을 수 있겠느냐? 어부들이 그것을 가지고 흥정하고 그것을 토막내어 상인들에게 팔 수 있겠느냐? 네가 창으로 그것을 가죽을 꿰뚫을 수 있으며 작살로 그 머리를 찌를 수 있겠느냐? 손으로 한번 만져만 보아도 그것과 싸울 생각은 못할 것이다. 리오야단을 보는 사람은 쳐다보기만 해도 기가 꺾이고 땅에 고꾸라진다. 그것이 흥분하면 얼마나 난폭하겠느냐? 누가 그것과 맞서겠느냐? 그것에게 덤벼들고 그 어느 누가 무사하겠느냐? 이 세상에는 그럴 사람이 없다. 리오야단의 다리 이야기를 어찌 빼놓을 수 있겠느냐? 그 용맹을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 늠름한 체구를 어찌 말하지 않고 지나겠느냐? 누가 그것의 가죽을 벗길 수 있겠느냐? 누가 두 겹 갑옷 같은 비늘 사이를 뚫을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빙 둘러 돋아있는 이빨은 보기만 해도 소름이 끼친다. 등 비늘은 그것이 자랑할 만한 것. 빽빽하게 짜여 있어서 돌처럼 단단하다. 그 비늘 하나하나가 서로 이어 있어서 그 틈으로는 바람도 들어가지 못한다. 비늘이 서로 연결되어 꽉 달라붙어서 그 얽힌 데가 떨어지지도 않는다. 재채기를 하면 불빛이 번쩍거리고 눈을 뜨면 그 눈꺼풀이 치켜 올라가는 모양이 동이 트는 것과 같다.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똥이 튄다. 콧구멍에서 펑펑 쏟아지는 연기는 끓는 가마 밑에서 타는 갈대 연기와 같다. 그 숨결은 숯불을 피울 만하고 입에서는 불꽃이 나온다. 목에는 억센 힘이 들어있어서 보는 사람마다 겁에 질리고 만다. 살갗은 서로 입힌 듯이 약한 곳이 전혀 없다. 심장이 돌처럼 단단하니 그 단단하기가 맷돌 아랫작과 같다. 일어나기만 하면 아무리 힘센 자도 벌벌 떨며 그 몸부림치는 소리에 기가 꺾인다. 칼을 들이댄다 하여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화살이나 표창도 맥을 쓰지 못한다. 새도 지푸라기로 여기고 놋은 썩은 나무 정도로 생각하니 그것을 쏘아서 도망치게 할 화살도 없고 무림매 돌도 아예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 몽둥이는 지푸라기쯤으로 생각하며 창이 날아오는 소리에는 코웃음만 친다. 뱃가죽은 날카로운 질그릇 조각과 같아서 타작기가 핥힌 진흙바다처럼 지나가는 흔적을 남긴다. 물에 뛰어들면 깊은 물을 바다 수수물처럼 끓게 하고 바다를 기름가마처럼 휘젓는다. 한번 지나가면 그 자취가 번쩍번쩍 빛을 내니 깊은 바다가 백발을 휘날리는 것처럼 보인다. 땅 위에는 그것과 교를 마는 것이 없으며 그것은 처음부터 겁이 없는 것으로 지음을 받았다. 모든 교만한 것들을 우습게 보고 그 거만한 모든 것 앞에서 왕 노릇을 한다.
내 맘, 내 몸, 내 생각, 내 영, 주 다스려 주소서.
에베소서와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랑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2000년 전에 바울이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원한 진리가 담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쓴 편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8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하여 여러분이 품고 있는 사랑을 전해드렸습니다. 이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신 소망에 근거합니다. 이 소망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이미 들은 것입니다. 이 복음은 온 세상에 전해진 것과 같이 여러분에게 전해졌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서 참되게 깨달은 그날로부터 여러분 가운데서와 같이 온 세상에서 열매를 맺으며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와 함께 종이 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서 배웠습니다. 그는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준 사람입니다.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1세기 당시의 편지가 안부와 감사와 축복의 첫 부분에 오는 것은 일반적인 형태였을지라도 바울의 신앙적 안부는 그 이상이었다고 여겨집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최선을 다하려고 하면서도 언제나 비록 문제가 있는 교회였을지라도 감사의 조건을 찾고 더불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형식 또한 바울의 서신들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로는 3절에서 4절 말씀 중심으로 믿음과 사랑을 들음에 감사한다는 겁니다. 왜 바울이 바로 위에 있는 도시인 라오디기아 교회를 거치면서도 골로새를 방문하지 않았는지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역시 생면부지에 로마 교회에 써보낸 편지를 보더라도 감사거리를 찾는 것이 먼저였음을 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3절 첫 부분인데 서로 기도로 교통하는 것은 그 대상이 어떤 사람이든지 귀하고 감사할 조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주어진 상황과 형편을 함께 아뢰고 특히 나타난 문제들을 함께 기도로 나누는 것은 교회들이 더할 데 없는 힘이요 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3절 하반절인데 창조주이면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자기의 가장 귀한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신 사랑의 아버지와 영광의 보좌를 기꺼이 버리시고 그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모든 형벌을 우리를 위해 기쁘게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거친 세상의 죄악 속에 사는 성도들에게 오셔서 함께 임마누엘을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께 기도하고 감사한다고 하는 자긍심과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는 표현이야말로 이 모든 구원과 사랑의 은혜를 입은 우리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의 감사의 대상이요 기도의 대상이며 찬양의 대상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음이요 4절인데 신앙의 새 기둥이라고 흔히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새 요소로 위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옆으로 사람에 대한 사랑, 좀 더 구체적으로는 성도에 대한 사랑, 그리고 장래에 대한 소망을 꼽습니다. 마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 세 기둥이 든든해야 진리에선 신앙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좀 더 확대해 보면 믿음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 믿음인데 그리스도 밖에도 믿음이라고 이름 붙인 것들이 들어있지만 그것은 확신을 가질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의 통로요 중보자이신 예수도 안에 믿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정받는 믿음입니다. 누구보다도 우리가 믿음을 통한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은 같은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이요. 또 국적이 다르든 계급이 다르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믿음의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은 사랑의 혜택을 먼저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이 넓게 유효하도록 세상의 아직도 미움의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인 것이죠. 두 번째로는 5절, 6절 말씀 중심으로 하늘의 소망과 열매 맺음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5절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소망을 저축해야 할 장소와 소망의 또 다른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는 데서 중요한 교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졌다는 나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을 어디에다 쌓고 있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찍이 우리 주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계실 때 산상보훈에서 이미 이 중요한 교훈을 가르치신 바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19절에 한마디로 귀하게 여기는 것을 이 세상에 쌓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인데 이유는 썩고 도둑질당하여 사라져버릴 수 없기 때문이라는 교훈입니다. 이제 좀 더 적극적인 당부를 주시는데 그것은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20절에 우리의 귀중한 가치를 지속적으로 쌓을 수 있는 곳을 제시하시는 겁니다. 세상에는 귀한 것이 절대로 쌓일 수 없지만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고 쌓여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당부하시기를 너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21절에 해서 귀한 우리의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느냐에 따라 우리의 마음도 거기 있을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럼에도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은 다행히도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물을 하늘에 쌓게 된 이유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그리스도인들은 전에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보물을 하늘에 쌓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이 사라지지 않을 하늘의 보물을 쌓는 비결인 겁니다. 바울은 비록 자신이 전하지 않았지만 골로새 교회에 증거된 복음의 진리가 이미 그들에게 이르렀고 그 은혜의 깨달음이 다른 곳에서처럼 열매를 맺고 계속 자라고 있음을 인정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6절 상반절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완성하신 후에 하나님 아버지 곁으로 승천하시기 전 이 복음을 천하 만민에게 전할 것을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바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28장 19절 하반절에서 20절 상반절입니다. 지금도 아직 복음이 이르지 않은 곳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 복음은 반드시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역사가 나타나고 은혜를 감격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퍼부어 주시는 사랑도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사랑이 생명되지 못하고 은혜되지 못하는데 그것은 영적인 약속을 육적으로만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바울은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로마서 10장 14절에 아무리 사랑한다 사랑한다 고백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그대로 믿지 못하면 그 사랑은 사랑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골로새 교회나 우리가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6절 하반절에 했는데 이 말씀을 거꾸로 나열하면 복음이 천하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는 것처럼 너희 중에서도 그렇다 라고 같은 의미가 됩니다. 세 번째로는 7절 8절 말씀 중심으로 신뢰와 사랑입니다. 이제 바울은 이 인사말 말미에서 골로새 교회를 세운 에바브라에 대한 신뢰를 골로새 교회에 확인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자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골로새 교회가 진정으로 배우고 따라야 할 스승은 바로 에바브라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7절입니다. 바울은 에바브라를 신뢰할 것에 대해서 자신과 격을 같이 합니다. 사실 그도 예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데는 격이 다를 수 없습니다. 비록 사도라고 할지라도 역시 복음을 위해 선택받은 데는 다른 것이 없으므로 충성된 하나님의 종들은 한결같이 자신을 소개하면서도 이런 표현을 기쁘게 쓰고 있음을 봅니다. 또 신앙을 누구로부터 받았거나 배운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바울이 자신의 애정과 신뢰를 가득 담아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한 것이죠.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7절 하반절인데 당연히 에바브라를 두고 그가 너희를 위하여 헌신한 예수도의 믿음직한 일꾼이기 때문에 그와 다른 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짓 교사들은 믿을 수 없는 스승들임을 이 말 속에 담고 있습니다. 충성은 신실함에서 나오고 신실한 사람이 충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에바브라의 진실성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하면 바로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데서 너희를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라는 확신을 주고 있고 마치 빌립보 교회라면 에바브로디도라는 인물 빌립보서 2장 25절 26절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다음 오늘 마지막 8절에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하고 적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의 가르침대로 신앙하지 못하고 문제가 있어서 로마의 감옥에 있는 바울을 찾아와서도 골로새 교회의 사랑을 전해왔다는 겁니다. 지도자가 에바브라처럼 믿음이 가는 사람이고 교회가 예수도의 희생이 바탕이 된 사랑을 잃지 않는다면 반드시 최종적으로는 바른 길과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실 방향으로 해결되게 될 것이라는 믿음과 기대를 함께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솔로몬은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세 권의 책을 지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잠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솔로몬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구약성경의 잠언을 함께 읽으면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에 새기는 시간입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오늘은 잠언 13장 7절부터 9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스스로 부한 채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네, 부요함과 가난함에 대한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가 거듭 확인하는 것은 가난함과 부요함이 옳고 그름, 공정함과 부당함의 척도가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회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따뜻한 시선으로 대하는 것은 매우 귀한 태도입니다. 하지만 소외된 사람은 무조건 옳고 부자는 무조건 나쁘다는 식의 생각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7절부터 보겠습니다.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네, 가만히 보면 7절 상반절에 등장하는 가난한 사람과 하반절에 등장하는 부자는 양쪽 다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자기의 실제 상태를 감추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7절 상반절에 나온 사람, 가진 것이 별로 없으면서도 부자인 척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부자가 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죠? 부자가 아닌데도 부자로 인정받고 싶어서 재물이 많은 척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사회적 존경을 받기 위해서 자기의 모습을 거짓으로 꾸미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건축업에 종사하는 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꽤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좋은 차를 몰고 딱 나타나서 돈이 많은 척을 해야 계약이 잘 성사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잘 나가는 척 속이는 사람이나 거기에 속는 사람이나 양쪽 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7절 하반절에 나온 사람, 재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부자 가운데는 정말 청승맞아 보일 정도로 돈을 못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꽤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보는 상황은 부자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입니다. 부자가 되면 세금도 더 많이 내게 되고 여러 면에서 사회적 책임이 커지는데 가난한 채 하는 부자는 돈이 없는 척하면서 세금을 최대한 피하고 기부금을 최대한 안 내려고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평생 쓰고 남을 재산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짓된 행동을 하면서 사는 불쌍한 부자들이 있습니다. WBC 주석에서 지적하듯이 뭐뭐하는 척 하는 것을 놓고 단정적으로 윤리적 잣대를 들이대기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가난한 거짓말쟁이와 부유한 거짓말쟁이는 재물의 양과 상관없이 양쪽 다 문제를 안고 있는 것 같고 돈과 관련된 문제는 가난한 사람에게도 부자에게도 참으로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충실하게 사는 사람이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재물이 아닌 다른 복을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척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받은 것처럼 꾸미는 일입니다. 정직하게 일해서 부유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재물이 많아졌는데도 가난한 척 한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받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잠언을 읽으면서 우리가 거듭 확인했던 삶의 원칙을 여기서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데요. 삶을 제대로 사는 가장 기본적인 덕목은 솔직함과 겸손함입니다. 재산이 적은 것은 죄가 아닙니다. 재산이 많은 것 역시 죄가 아닙니다. 재산이 적어도 죄를 지을 수 있고 재산이 많아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내게 주어진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처지를 있는 그대로 인식하면서 솔직하고 당당하고 기쁘게 부지런히 살아가면 됩니다. 이제 8절로 넘어갑니다. 잠언 13장 8절 말씀은 7절보다 더 심각하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우선 8절 내용을 개역 개정판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저 개인적으로는 이 내용만 놓고 보면 의미가 명확하게 와닿지 않습니다. 부자는 재물을 자기 생명의 속전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가난한 사람은 협박을 받을 일 자체가 아예 없다는 뜻일까요? 그렇게 설명하는 글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부자는 가진 것이 많으니 돈을 뜯어가려는 사람들이 많고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도 있지만 위험에 많이 노출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해석은 아무래도 부자를 부당하게 폄하하고 가난이라는 것을 이유 없이 칭송하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석책을 또 찾아보았습니다. 브루스 월트키가 NICOT 잠언 주석에서 제시한 설명이 상당히 인상적이네요. 지금부터 잠언 13장 8절과 9절에 대해서 드리는 말씀은 월트키의 설명을 바탕으로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성경 주석서에서는 성경 본문을 저자가 직접 영어로 번역한 다음에 자기 번역에 대해서 그 이유와 의미와 해석을 적어 놓습니다. 월트키가 영어로 번역한 13장 8절 본문을 제가 좀 거칠게 우리말로 옮겨 보겠습니다. 사람 생명의 몸값은 그의 재물이지만 가난한 사람은 꾸지람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 네, 앞에서 읽은 개역개정판의 8절 말씀하고는 분위기가 꽤 다르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와 같이 고대 히브리어로 기록되고 시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한 책들은 아직도 연구할 내용이 많고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이렇게 이해해도 되고 저렇게 이해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잘 보존해서 구약에서 필요한 교훈과 신약에서 필요한 지침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전달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사항으로 들어가면 몇 군데 지금 우리의 지혜로는 제가 다 모르겠습니다만 하고 인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성경 속 내용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가 된 사람들 사이에도 획일적인 규정들로 경직되지 않게 만드는 윤활유 역할을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성경을 100% 안다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게 되어 있으니까요. 우리는 지금 성경 구절 몇 가지를 다른 각도에서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검토하면서 잠언 13장 8절 말씀을 이해하는 조금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시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3장 8절에서 제가 몸값이라고 중역한 히브리어는 코페르입니다. 악인이 의인에게 코페르를 요구한다면 그것은 뇌물을 달라는 뜻이고 의인이 악인에게 코페르를 요구한다면 그것은 정당한 속전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잃어야 마땅한 큰 죄를 지은 사람이 막대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자기의 생명을 속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전 재산을 다 내놓아야 합니다. 이 비참한 상황을 다르게 생각해 보면 부자는 전 재산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을 피하려고 하는 경향을 보일 가능성이 있고 또 큰 잘못을 범한 경우에도 재산을 다 내놓으면 목숨을 건지고 명예도 회복할 길이 열립니다. 8절 상반절이 그러한 상황을 그리고 있다면 하반절에 가난한 자가 지닌 의미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13장 8절 하반절의 경우처럼 죄의 문제에 대해서 아예 귀를 닫아버리는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도덕적 감수성이 떨어지고 영적으로 2판 4판이라는 식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가난에 철저하게 패배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재물 때문에 조심하고 재물로 위기를 모면한다 해도 그것은 일시적인 해결책일 뿐입니다. 삶의 문제를 벗어나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이어지는 9절에 나옵니다.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네, 우리의 삶이 환하게 빛나면서 어둠을 밝히는 것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비추는 가장 밝은 빛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가장 밝게 빛나는 방법은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의로운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빛을 반사해서 내 주위에 비추는 겁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 만오, 지은 죄가 마무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얻지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품으로 어서 돌아오 어서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하게 보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곧 하나님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는 길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때로는 막막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편을 읽으시면서 기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150편의 시편 가운데는 탄원의 시가 가장 많습니다. 탄원의 시란 자신의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구하는 시를 의미합니다. 또 시편에는 신뢰의 시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시편 37편은 다윗의 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세상의 부조리를 봅니다. 그 부조리 가운데는 악한 자들이 오히려 잘 되는 사회 현상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주님을 의지하면서 다음과 같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앞부분을 개역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므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나시며 내 공의를 정오 빛같이 하시리로다. 다윗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와 같은 시편을 우리에게 많이 남겨주었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부조리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불의가 있고 때로는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결국에는 풀처럼 시들어버리고 푸성기처럼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 앞에서 참고 기다려야 하지만 때로는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잘못을 저지르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시편 37편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 구절을 새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면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니 넘어지지 않는다. 여기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새번역에서는 어쩌다 비틀거린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면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심으로 넘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바람과 파도를 보고 물속으로 빠져가던 베드로의 손을 주님께서 잡아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통해 이런 주님 앞으로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Are we downhearted? No, no, no. Are we downhearted? No, no, no. Troubles may come and troubles may go. We trust in Jesus, come will or woe. Are we downhearted? No, no, no.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